우리 기독교가 성장했다고 하지요. 특히 미국이나 한국 크리스천들 왜 이렇게 힘이 센 기독교가 되었을까요? 부와 힘에 있어서 세상을 앞서는 기독교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역,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보잘것없는 글도 해독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제자 12명이 모여서 복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12명이 수천만 명으로 혹은 수억의 인구로 지금은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아주 힘이 센 종교가 된 것이지요. 이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이 AD 312년, 지금부터 1700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기독교에 날개가 달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론도 있습니다. 개종한 황제가 콘스탄틴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반론이지요. 어차피 누군가 하나가 나서서, 황제 한 사람이 나서서 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콘스탄틴이라서 기독교 세력이 확장이 되었다 말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성경적으로 푸는 방법 말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힘을 많이 쓴 결과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본인은, 각자 본인은 전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수줍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우리 교인들은 기회를 얻기만 하면 전도하려고 노력해 왔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래야 합니다. 소수가 엄청난 다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나타난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논리에 갖다 붙여서 투자를 많이 하면 수확도 많지 않느냐고, 투자가 적으면 이문도 작다, 그런 말도 하는데 별로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표적입니다. 복음 전도에서 표적을 전했다는 말은 주목해야 합니다. 전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은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표적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적 자체를 바라보는 혹은 표적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흥미있는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토착신의 지배하에 살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은 있겠지만은 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혜택을 입거나 반대로 신이 주는 혜택 때문에 그 신을 숭배합니다. 어쨌거나 민간 토속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은 비를 내립니다. 벼와 보리와 밀과 옥수수를 자라게 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 가축이 건강한 새끼를 많이 낳게 합니다. 부부가 자식을 많이 낳아 기르게 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보호합니다. 이 모두 토착신의 힘이라고 다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지금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메리카, 뭐 어떤 대륙, 어떤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나 기독교가 성장하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개통 교회에서 성령 사역 혹은 신유 사역을 선교의 수단을 삼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불치의 병을 치유한다든지, 방언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개종이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표적을 이야기해도 문제없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일으키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와 아시아 같은 그 장소, 공간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와 로마 시대 혹은 중세 시대, 근현대 선교 시대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 가릴 것 없이 이 현상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이 더 낫고 탁월함을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는 중입니다. 6장 본문은 절수가 무려 56개 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자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복음사역 커플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지 않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았죠. 예수님의 죽으신 마지막을 향한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복음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저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그 사역이 참 배도 고프고 피곤하다는 그 표현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집으로 보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교통편, 배를 타고 돌아가서 우리가 베세다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헤어지신 것뿐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힘겹게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맞바람이 불었어요. 이 장면을 영화 필름에서 한 컷을 떼어 한 장면을 따로 만들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어렴풋이 배가 호수 위에 떠 있는 한 컷 말입니다. 낮이면 물론 서로 마주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밤 사경 새벽 동트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의도적으로 배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지나치려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유령을 봤다며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임을 밝히시고 확인해 주시고 배에 올라타시지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걷는 것 따라 나도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걸어보지요.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놀라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꾸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잠시 내비치는 코멘트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Ego eimi,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는 방식은 이렇게 에고 엠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셨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 구절 아래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원래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방식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독자들은 보통은 1차적으로 크리스찬들, 즉 이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인자는 원래 하늘 구름 타고 당당하게 와서 원수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전쟁 승리 후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 전쟁이란 창과 칼과 활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며 무엇보다도 죄를 사하는 일을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물려받아 다스릴 인물,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새로운 나라,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고난과 멸시를 받아 죽어야 한다라고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당당하게 오시는 분이 그 오시는 목적이 뭔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과 멸시를 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예수님 소개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이 그 인자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는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을 떼는 엄청난 경험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인생은 바다 위의 삶과 같아라는 작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항상 광풍노도가 언제 일어날 줄 모르죠.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대책이 없습니다. 만나면 그때 사투를 벌여서 서바이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는 바다의 항해자와 같이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담대하라 너희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와서 저의 개인적인 묵상은 이렇습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놀람과 두려워함은 자연적인 나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질렀다고 했죠. 이것 역시 나의 본능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터져나오는 반응이지요. 나의 형편에 따라 보이는 현상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을 주러 오신 분, 이거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마음이 둔하다면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목격했던 그 사인 표적을 기억하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 참여해서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까지 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임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체험을 연결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이야기가 달리 나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가 왕성한 결실을 맺는 데는 표적으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만큼 파워풀한 것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 민족이나 부족이 수천 년 동안 섬기면서 그 삶에 익숙하게 된 신, 인류가 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복음 전도를 하려면 저들을 그 신으로부터 떼어내야 하죠. 어떻게 떼어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신보다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이 더 낫다는 것을 시전해 보여주면 됩니다. 병을 더 잘 고치고 건강한 자식도 더 많이 낳고 외양간에 소도 더 많고 초장에 양떼도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의 밭과 논의 작황이 풍성한 것을 알려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아니라면은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기회를 보아서 그 지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을 전쟁이나 그 강압적으로 그냥 강탈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저들이 우리에게 설득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느냐의 두 양상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스림의 영역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하나님의 표적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지배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스림의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 표적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합리주의적 교회들 혹은 교인들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덜합니다. 치유나 능력 행함이나 방언 같은 표적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교회나 교인들이지요. 이 교회들은 사실 존재감이 아주 작아요. 세상에 영향력이 없게 보입니다. 교인 수도 줄고 아주 정체되어 있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그래서 적어도 복음 전도에 관해서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회가 있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 역으로 반대로 표적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우위에 있고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복음 전도 역시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혹은 이적, 기적, 기적이란 말은 성경에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miracle 혹은 sign이라고 하는데 신약 복음서에 꽤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표적도 있고요. 뭐 병 고치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맹인과 벙어리가 고침을 받는 그런 표적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5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표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의 기본적인 기능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의 기능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한다고 했습니다. 즉 행한 것이 표적을 행한 것이에요. 제자들도 사람들의 질병을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적이란 제자들이 복음사역에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표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해설을 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믿어요?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을 하는데 어떤 기록이 먼저냐? 표적 많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 What he said over what he di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보다도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데 즉 전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힘을 쓰는데 이 표적이 필요 조건이지만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표적을 내가 행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해요.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기독론의 교리로 전달하면 실패합니다. 기독론이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단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는 것들로 잠시 소개하자면은 예수님은 원래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모델이 하나 있고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라는 모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높이 오르심과 낮게 내려오심 모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높이 오르셨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도 아니고 원래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셨어 라는 이론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낮아지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는데 원래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했다 해서 가현설 도세티즘 모델도 있고요. 오늘 기적에서 보이듯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야. 그 한 몸 안에 각각 사람과 신이 존재한다 라고 분리 존재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황룡기인데 제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는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아빠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 그 똑같은 사람을 누구누구의 형제라고 동생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영어로 모달리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세 인격이 각각 완벽한 한 분이시다. 이것도 굉장히 말장난같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삼위일체를 내가 이해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삼위일체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가연설이니 뭐 성육신 이론이니 혹은 성귀론, 엑설테이션 이론 이런 설명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론보다는 오히려 표적을 베푸는 것이 훨씬 복음 전도에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표적 그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즉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표적만큼 더 진한 무엇이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표적을 베풀고 보여줘야 해요. 그러나 내가 표적을 베풀 능력이 없는데도 억지로 짜내면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제안한다면 이렇습니다. 표적은 아니지만 그 불가해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적으로 이해하고 전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표적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전도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희들이 축도 후 듣게 될 찬송 가사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표적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나에게 표적을 행할 권능을 주시지 아니하시더라도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피난처 속에 거하는 그 자체로서의 그 기쁨, 그것도 표적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지나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의 표적을 저희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 저희들이 살 때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먼저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복음 전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